요즘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죠. 밉붙이다, 밉보다 또는 신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밉붙이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러는 것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그러나 우리가 소소한 약속까지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에 철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소소한 약속 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지켜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첫째는 뭡니까?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말의 진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마음을 가져야죠. 편협되거나 편견을 가진 마음은 신뢰할 수가 없지요. 또 믿음직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세 가지 인간 속에서 찾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족됨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후에 120년 수를 사람의 살수 있는 연륜으로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0년 이후의 약속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약속 역시 하나님만이 가능한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신실하신 그런 의미가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아만,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말씀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아멘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아멘이에요. 본래적인 의미로는 부모나 유모가 양육하다, 자식을 양육하도 확고하다, 믿다, 뭐 이런, 또 세우다, 영구히, 꾸준히, 확실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 말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민수기에서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약속해서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신명기에서 두 곳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신명기서를 닫으면서 모세는 33장 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 모두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은 좀 다른 표현으로 밉붙임, 오늘 제목을 그랬죠? 하나님은 밉붙이도다 그랬는데 이 말이 본래 히라보르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설득력 있고 또는 신용을 가졌으며 확신,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신뢰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같은 어근으로서는 피스토스라는 게 있어요. 대상이 믿을 만한 또는 주제가 신실한 신뢰하는 확신하는 이런 낱말들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신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아만이라든가 또는 신약의 피스티스나 피스토스라는 말은 오늘 사람에게 어떤 적용으로 나타나느냐 하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뭐라고 해요? Faith 또는 Believ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신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시고 우리를 신실한 백성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불변하신 분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바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처럼 미쁠 수는 없을지라도 미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미쁘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신실하신 말씀과 신실하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비롯해서 다른 두 군데의 말씀과 함께 역시 세 가지로 이 미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 4절에 보니까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울은 소개합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신실하고 또 미쁘고 싶어도 미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육체를 가진 한계를 보는 겁니다. 결국 신실함이라든가 미쁨은 생명의 한계를 가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계 때문에도 사람은 미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좀 더 분명히 증거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은 소망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지라도 그 소망은 이내 사라지고 말고 성취되면 그 소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의 기준을 사람에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비록 사람이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어겼다고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세상에서 생겨난 종교와 예수도의 피로 세워진 이 신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에는 우리가 예하고 아니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시험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치 못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24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랍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왜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실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연이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세상 끝까지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왜?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시다거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지켜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상 주시고 믿음을 거절하고 죄악과 더불어서 산 자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시리라는 변할 수 없는 약속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 약속이 다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뒤에 가서 17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1장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같은 믿음으로 대응한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하늘에 별같이 많다고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다 기록할 수 없다고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미쁘신 주님은 신실한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살필 필요가 있고 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바로 신실한 사람들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미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새별처럼 빛나고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다루고 있고 그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을 모델로 보자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거울로 비춰보자는 겁니다. 첫째로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 자기 부족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자기 부족 안에서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신 거예요.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사실은 사형선고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이 실감이 되지 않지만 그때 상황과 문화를 본다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그러죠. 여보 우리 이사를 가야 되겠어. 아니 어디로 올 말이요? 글쎄 뭐 아직은 몰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것도 몰라. 갈 목표를 하나님께 지정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한 겁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친척 아비집을 당시에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갈 방향도 갈 지명도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아브라함 부부는 떠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보는 신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보입시다. 9절, 10절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살입니다. 하란은 몇 살이죠? 10살이 아래였죠? 65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떠나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의 후손으로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년쯤에는 우리가 아들을 갖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1년, 2년, 3년 가나안 땅에 와 있어도 자식에 생길 기미가 없습니다. 10년이 돼도 자식에 생길 기미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살아가. 하나님 방법이 이게 아닌가 봐요. 나는 늙어서 아마 자식을 못 갖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도 당신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나라도 대리모라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라가 10년이 지나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약속을 세울 것은 사라로 말미암아 난 자식과 세울 거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은 하염없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4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기간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했을 때 인간 찾았다 쓴 거죠. 장막에서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웃은 것에 대한 의미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웃었다마는 내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삭이 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아직도 확실히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디 거하였다고요?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장막에. 여러분, 공기 좋고 좋은 동산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뭡니까? 행복 추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이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정착할 땅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주실까?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어찌 보면 이것은 신실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자식을 주십니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한계에서 자식을 낳으면 뭡니까? 이게 이적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생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년이란 세월을 가나안에서 허송한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주신 약속은 최소한 43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대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십시오 하는 건 뭐예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무정한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버려둬요. 그리고 죽고 나서 나타나시니까 마리아가 투정을 해요. 그런데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낫게 해달라고 그러기를 바랬지만은 그것보다 예수님은 그가 죽은 후에 살아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포인트와 하나님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신실한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25년이나 어떻게 보면 소가 산 같은 삶을 샀지만은 하나님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이삭을 너가 양을 태워서 나에게 바치는 것처럼 바치어 그러는 거예요. 이삭의 그때 나이가 적어도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왜? 양을 태워 바칠 정도의 장작을 졌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말이죠. 그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이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유명한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그 시험에서도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지킵니다. 바로 행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자식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나에 대한 신실함을 이제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약속이야말로 강한 신뢰감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요. 이런 믿음을 본받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확신하고 순종하는가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온전히 기대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떠했을까?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불신은 믿지 않은 자에게만 손해를 줄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나타나는 변화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민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욥도 요셉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나에게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어야 비로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현상만이 계속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에 어울리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정반대 방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역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도 믿어지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확신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귐이 뭡니까? 빛 가운데 사귐입니다. 빛은 뭡니까?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를 내놓을 때 비로소 내가 어디에 검정이 묻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은 역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같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믿음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실한 지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실한 리더십에 같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세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면 거기에 대한 신실성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하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도 신실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한다는 것은 서로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누구에게 또 얘기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자기의 수치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이런 서로를 내놓을 수 있는 관계까지 갈 때 그것이 비로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신앙적 교제가 자기의 죄를 서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죄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주님의 사죄의 감격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모습이 바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실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글쎄 대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미쁘신 하나님께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졌고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은 신뢰감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같은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스스럼 없이 드리고 삶 속에 평화와 조화가 넘치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